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오늘자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기고문에서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적인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이 연일 쏟아지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두 장관은 기고문에서 미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나 한국의 조속한 재통일에 관심이 없으며 비무장지대 북쪽으로 미군을 주둔시킬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와 번영의 길을 선택하든지 호전과 가난, 고립의 길을 선택하든지 북한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핵전쟁이 임박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어떤 정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ABC 방송에 출연해 한 주 전보다는 북한과의 전쟁에 가까워지지 않았지만 10년 전과 비교한다면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을 방문 중인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오늘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던포드 의장은 한국에 이어서 중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는 내일부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서 해당 북한산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 총서는 오늘 성명에서 안보리 대북 결의 237호와 대외 무역법에 근거해 일부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지 대상은 석탄과 철, 철광석, 납광석, 수산물입니다. 이는 중국이 북한에서 수입하고 있는 물품을 대부분 포함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또 오는 9월 5일 자정을 기해서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아예 수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제품이 북한산이 아니라는 것을 안보리사나 대북제재위원회에 입증하면 반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서 10일 발생한 백인 우월주의 시위대의 유혈 사태를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어제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대 남성이 차를 몰고 백인 우월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돌진한 것은 증오와 심한 편견에서 비롯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30대 여성 한 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으며 현장의 안정을 위해 출동한 헬리콥터가 추락해 경찰관 2명이 사망했습니다. 샬럿스빌에서는 어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집회가 열렸고 미국 여러 도시에서는 구구단체를 명백히 비난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대응을 비난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남미 순방에 나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어제 첫 방문지인 콜롬비아에서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 평화로운 해결책을 훨씬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행동도 미국의 선택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돕기 위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신을 남미로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토스 대통령은 어떤 남미 국가도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고려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수도 와가두구의 한 식당에서 총기 공격이 일어나 적어도 18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치안 당국은 괴한 진압 작전을 종료했습니다. 레미 단드진우 부르키나파소 통신부 장관은 오늘 터키식 식당에서 전날 총기 공격이 발생했다며 용의자들 중 적어도 2명이 현장에서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부르키나파소 당국자들에 따르면 총격이 시작됐을 때 식당에 있던 일부 사람들만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팔 남부에서 지난 사흘간 내린 많은 비로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해 적어도 70명이 숨지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모한 바하두르 바스넨 네팔 정보통신장관은 여전히 50명이 실종된 상태여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 알아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을 선호하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미국의 국무국방장관이 언론기고문에서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조셉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북한의 외교와 경제적 압박을 우선하되 실패에 대비해 군사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평화적인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무력으로 오지 않습니다.
마크 네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 완전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흐리고 중부지방과 동해안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3도, 낮 최고는 20도에서 28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언론 공동기고문을 통해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을 선호하지만 동시에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경우에 대비한 확고한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13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평양의 책임을 묻겠다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틸러슨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이례적인 이 기고문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과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계속할 경우에 대비한 군사적 옵션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두 장관은 대화와 관련해 북한이 과거 협상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국제적 합의 위반을 반복한 오랜 이력이 있는 만큼 선의를 갖고 협상에 나설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발적 행동과 핵실험, 미사일 발사, 그리고 다른 무기 실험 등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진지한 징표라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미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나 한반도의 조속한 통일에 관심이 없으며 비무장지대 북쪽으로 미군을 주둔시킬 핑계를 찾거나 평양의 호전적인 체제와는 거리가 먼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해를 가할 의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또 미국의 최근 대북 접근이 전략적 인내가 아닌 전략적 책임으로 바뀌었다며 북한에 대해 미국이 평화적 압박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화적 압박 캠페인의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이며 미국은 이를 위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지렛대를 단호히 사용하고 동시에 전 세계 각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매티스 장관과 틸러슨 장관은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개발의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하는 등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강화할 것을 각국에 당부했습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진로를 바꾸기 위해 미국은 외교를 선호하지만 군사적 옵션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와 미한 합동군사연습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북한은 현재 평화와 번영, 그리고 국제사회 참여라는 새로운 길이냐, 아니면 도발과 빈곤, 고립이라는 죽음의 길로 더 추락을 계속하느냐의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틸러슨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두 장관은 미국이 북한과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길 갈망하지만 북한이 다른 선택을 할 경우 확고한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마크 네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 완전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퍼 대사 대리는 오늘 한국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미, 한 양국이 사안을 잘 조율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은 미국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퍼 대사 대리는 최근 열흘 사이 미, 한 정상 간 전화 등 잇단 고위급 접촉들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게 두 나라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 문제들에 대해 100% 협의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퍼 대사 대리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 내 일부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한반도 문제가 논의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조셉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은 최근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북한의 외교와 경제적 압박을 우선하되 실패에 대비해 군사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잇단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시험 발사와 뒤이은 미북 간 강경 발언 대치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미군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 행정부의 외교적, 경제적 압박 노력 지원에 우선적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던포드 합참의장은 14일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런 노력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군사적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미국의 대응과 조치는 동맹의 차원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모두가 현 상황을 전쟁 없이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평소 본인이 언급해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며 실제하는 급박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규탄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관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ICBM급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연이어 강행함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지역 및 세계 안보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은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선 국가는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근간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던포드 의장은 연이은 미사일 도발 등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던포드 의장은 문 대통령을 예방하기에 앞서 이날 송영무 한국 국방부 장관과 이순진 합참의장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던포드 의장은 특히 이순진 합참의장과 1시간가량 진행된 오찬 회동과 별도로 마련된 30여 분간의 비공개 대화에서 북한의 위협과 전술적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 전략군이 이달 중순까지 괌 포위 사격 최종 방안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고하겠다고 한 위협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더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도발과 위협적인 언행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미한 동맹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동맹이며 미국 역시 현재 사태에 대해 한국과 같은 기조로 냉정하고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발언 내용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무력으로 오지 않습니다. 평화와 협상이 고통스럽고 더디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미국과 북한이 최근 전쟁 불사를 암시하는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간 이후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원칙은 확고하고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미국 등 주요국들과 협력해 이런 상황이 심각한 위기로 발전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태평양 괌 포위 사격 위협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줄 준비를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위협과 관련해 미한 동맹의 강력한 대응 의지와 능력을 시연할 준비를 갖췄으며 필요하면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보고 내용입니다.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강력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항공우주작전본부와 중앙방공통제소 그리고 패트리언 미사일 기지 등에서 미사일 경보 전파 체계와 영공 방어 태세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그러나 북한이 괌에 대한 탄도미사일 위협을 실행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송 장관은 한미 간 긴밀한 고위급 장성들의 이야기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그럼에도 괌에 대한 타격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질의에 그 같은 전망은 극단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송 장관은 북한의 괌 타격 능력에 대해 액면적으로는 믿기 어렵지만 거리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의 의도에 대해 미국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 제재 결의안에 대한 반발로 분석했습니다. 또 미북 간 직접 대결 구도를 조성해 현재의 국제적 제재 국면을 타개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와 관련해 송 장관은 현재 한국군은 그 같은 북한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확실히 성공했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완료 시기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최대한 빨리 하라고 지시했고 최소한 올해 안에 임시 배치를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장경수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의 보고 내용입니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서 정권이 교체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북한의 군사적 동향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제재와 미한연합 을지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전략적 전술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고 위협했지만 현실화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사일 다층 방어체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의 전폭기 등 공격 능력이 위력적이기 때문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디 칼보 괌 주지사는 북한이 괌에 대한 포위 공격을 위협한 이튿날인 9일 여러 단계의 방어체계가 전략적으로 섬과 미국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re are several levels of defense, all strategically placed to protect our island and our nation.
실제로 괌에는 외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무기 체계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입니다. 지난 2013년 4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서북쪽에 배치된 사드 포대는 트럭에 장착된 6개 발사대와 각 발사대에 장착된 8개의 요격미사일, 고성능 X밴드 레이더, 그리고 화력통제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괌에 도달하기 전에 격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태평양에 배치된 미국의 이지스함이 맡게 됩니다. 이지스함에 장착된 레이더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면 500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SM-3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한반도 동해에 배치된 일본 이지스함의 SM-3 미사일도 요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지 차퍼로 괌 국토안보 보좌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괌에 배치된 다층 방어체계로 북한의 미사일이 괌을 타격하는 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이 미국의 전략 감시 자산에 포착된 즉시 선제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NBC 방송은 9일 복수의 고위 군 관계자 등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기지들에 대한 구체적인 선제 공격 방안을 마련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면 곧바로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B-1B 랜서 전폭기가 선제 공격에 동원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는 미 장거리 전략 폭격기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폭격기는 최소 34톤의 무기를 탑재하고 마하 1.2의 속도로 시간당 144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어 괌에서 출격 시 단 2시간이면 한반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B-1B가 출격하면 첩보위성과 무인기 등이 함께 작전에 나서게 되며 여러 대의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등도 호위 지원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미 공군은 62대의 B-1B 랜서 중 6대를 괌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의 선제 공격이 이뤄질 경우 B-52와 B-2 스텔스 폭격기, F-22 랩터 전투기 등도 동원될 전망입니다. 이 중 B-2 폭격기는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채 적의 가장 정교한 방어망을 손쉽게 뚫고 표적이 어디 있든 정확히 타격해 방어망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21세기에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억제 수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F-22 전투기는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스텔스 기능으로 적의 탄탄한 방공망을 뚫고 언제든 정밀 타격을 할 수 있어 북한을 선제 타격할 경우 우선순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두 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했습니다. 2371호는 안보리의 8번째 대북 제재 결의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결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가 최초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결의를 채택한 것은 1993년 3월입니다. 당시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 82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제재는 아니었지만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 채택한 최초의 결의였습니다. 북한은 2006년 7월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를 일본 상공으로 발사했습니다. 그러자 미국과 일본의 주도로 유엔 안보리가 열려 대북결의 16955호가 채택됐습니다. 이 결의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미사일과 관련된 군수품 거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과학연구 부문에서는 주체 95 2006년 10월 9일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러자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최초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는 북한의 핵실험을 유엔 헌장 7조에 평화에 대한 위협과 파괴로 규정하고 북한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 육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와 금융거래 그리고 사치품 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아울러 제재결의 이행을 감시할 대북제재위원회도 발족시켰습니다. 그러나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 1718호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습니다. 3년 뒤인 2009년 5월 북한은 2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공화국의 자위적 해국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체 98, 2009년 5월 25일 또 한 차례의 지하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대응해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제재결의 1874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는 기존의 대북제재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선박 항공기에 대한 화물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 제재와 무기 금수 조치를 명문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면서 김정은 정권은 2012년 12월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했습니다. 그러자 안보리는 대북제재결의 2087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는 기존의 대북제재를 한층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대량의 현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또 북한이 결의를 위반할 경우 중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57분경에 북한의 한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리히터 규모 5.0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이에 대해 안보리는 대북결의 2094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규탄하는 한편 금지 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에 대한 이착륙과 영공통과 불허 촉구, 금융 제재 강화, 북한 외교관의 위법 활동에 대한 주의 강화 등 새로운 조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경우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들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는 한층 빨라졌습니다. 북한은 1월에 4차 핵실험을 실시한 데 이어 2월 장거리 로켓 광명성을 발사했습니다.
수소탕 시험이 가장 완벽하게 성공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었으며
안보리는 핵실험 57일 만인 3월 2일 대북결의 2270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는 북한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초로 북한의 석탄 수출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2270호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민생 목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북한의 석탄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중국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석탄 수입을 늘린 겁니다. 북한이 2016년 9월 9일 또다시 5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미국은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11월 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선을 연간 금액 기준으로 4억 달러, 양으로는 750만 톤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민생 목적의 석탄 수출 조항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나 역대 최강이라던 대북결의 2270호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올 7월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4형을 두 차례 발사했습니다.
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 14형은 최대 종점 고도 3724.9km까지 상승하며 거리 998km를 47분 12초간 비행하여 공해상에 설정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습니다.
그러자 안보리는 8월 5일 대북결의 2371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는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해 10억 달러가량의 손실을 안겨줄 전망입니다. 북한의 대보험총국에 근무하다 2004년 탈북한 한국정부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입니다.
광물 수출 총 수출 중에서 아마 40% 차지할 겁니다. 10억 달러 정도 축소가 되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거고요.
이처럼 안보리는 2006년 1718호부터 이번에 채택된 2371호까지 지난 11년간 8차례의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갈수록 강화되고 제재의 그물망은 한층 촘촘해졌습니다. 안보리의 최신 결의 2371호가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폭주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이 9월 시작하는 가을학기 의학대학 수업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로 미국인 교수진의 방북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최초의 국제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올가을 의학대학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양과기대 의학대학 관계자는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로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교수진의 방북이 사실상 어려워져 의학대학 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미국 여권을 갖고 북한에 여행할 경우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모든 여권이 무효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평양과기대 운영을 위한 방북이 특정 기준에 충족하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평양과기대의 미국인 교수들이 현재 특별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황이라며 승인을 받더라도 가을 학기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평양과기대 전체 외국인 교수의 3분의 2 이상이 방북하지 못하게 돼 학교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가을 학기 학부 수업은 유럽이나 중국에서 온 외국인 교수들에 의해 제한적으로 진행되며 의학대학 수업은 사실상 모두 중단됩니다. 다만 의학 전문대학 수업 가운데 치과 관련 수업만 외국인 교수들에 의해 실습 위주로 제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평양과기대는 본과 학부와 대학원, 의학전문대학으로 이뤄져 있으며 의학전문대학 산하에 의과대학과 구강, 약학, 보건대학이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올 가을 학기에 의학대학 산하 의과대학을 개교할 예정이었지만 여행금지 조치로 계획이 미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0월 평양과기대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제4차 국제학술회의도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국제학술회의에는 농업 생명과학, 국제금융과 경영, 전자, 컴퓨터, 의료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석해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평화적인 이용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지난 2011년 처음 시작된 이 학술회의는 이후 2년마다 열렸고 미국 우주인 데이비드 힐머스 박사와 영국의 저명 신경학자 닉 스콜팅 교수,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 등이 참석했었습니다. 올해 회의에서는 노벨 화학상 수상자 피터 아그레 교수가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앞서 이를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조치에서 북한에 여행을 가고 현지에 머물거나 북한에 경유하기 위한 미국 여권은 특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무효로 선언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중국 내 불법 체류로 의료 공백 상태에 빠진 탈북 여성들을 돕기 위해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한국의 동아대학교 김동완 교수로부터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 비자발적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희가 만난 탈북 여성들이 100명이었는데요. 그중에 약 77명이 비자발적 상황으로 지금 중국에 갔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 이유를 보면 그 중국에 왔다가 강제 유인 납치된 경우도 있었고요. 또 대부분의 사례가 그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즉 브로커의 말에 속아서 그 중국에 나왔다 이렇게 이제 증언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중국에 나오게 되는 이유가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최근에 어떤 국제 이주 현상에서 결혼을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비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에 와서 돈을 벌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에 속아서 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게 이번 조사의 의미 있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네, 인신매매로 온 여성들도 적지 않다 이런 보도들도 있고요. 많이 또 그런 얘기들도 듣고 있습니다만 실태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대부분 그 북한에 있을 때 브로커의 말은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또 원하는 돈을 벌어서 북한으로 다시 돌아오면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브로커의 손에 잡히는 인신매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령 자발적으로 중국에 왔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부터 인신매매에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은 그 인신매매라는 것은 두 가지 정도의 길이 있는데요. 하나는 결혼 여성으로 팔려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브로커의 손에 의해서 뭐 유흥업소로 팔려가는 경우인데 대부분의 지금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 여성들이 이 국제결혼이라는 매매혼을 통해서 인신매매를 통해서 지금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실태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저희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비참한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당신의 몸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
이분들은, 네, 그 중국에 나올 때 브로커들이 중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매매원을 통해서 판매를 한 여성들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을 팔았다라는 말이 굉장히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죠.
결국 그 중국 사람에게 돈을 받고 사람을 팔아 넘기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뭐 그 작게는 약 5천 원 정도, 우리 돈으로 약 10만,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에서부터 또 많게는 6만 원에 이르기까지 네. 조사가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에 발이 묶인 탈북 여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의료 공백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네네.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중국에 살고 있는 그 탈북 여성들은 정상적으로 병원에 진료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에서는 호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호구가 없으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도 없고 설령 진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가격에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뭐 큰 병원을 가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중국의 그 농촌 마을에 있다 보니까 보건 위생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인과 질환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료 시설을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불법 체류자가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호구가 없다라는 것은 잡히면 그냥 북송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중국에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결혼 자체가 그 불법인 행위인 거죠. 왜냐하면 돈을 받고 매매원으로 팔려갔고 그 돈은 탈북 여성들에게 단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인신매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중국 정부는 지금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 여성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국경을 넘어온 범법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 여성들이 공안에 잡히게 되면 바로 북송되는 위기에 처해지고 또 북송이 되면 뭐 심각한 그 고문과 또 인권유린 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네. 이 탈북 여성들이 겪는 질환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하셨나요?
네. 대부분 그 보건위생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부인과 질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저희가 그 자궁암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예방하고 또 그 진료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검진은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뭐 성병에도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시골의 농촌 마을에 있다 보니까 이 보건위생 분야가 제대로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뭐 그 제대로 이렇게 그 샤워라든지 또 씻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이런 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한국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사실 그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 문제가 그 제기된 지는 벌써 수십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탈북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 북한 여성들은 강제 북송이 되면 결국은 죽음의 위협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나 또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강제 북송 저지를 위한 요구를 많이 중국 정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그 강제 북송을 중재한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면 뭐 북한의 대량 탈북 사태가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정부가 그 뭐 조용한 외교를 통해서든 아니면 민간단체 역할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에게 최소한 강제 북송만이라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들을 좀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중국 내 탈북 여성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네, 규모는 지금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 여성 100명을 직접 만났고요. 이들의 집을 한 집 한 집 찾아다니면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기간은 약 1년 정도 이루어졌고요. 이렇게 만난 탈북 여성들은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20년 이상 중국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입니다. 이들 여성들은 한국에 오기 위해서 잠시 체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매매원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1년 이상부터 20년 이상까지 그렇게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네. 자, 오늘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이 처한 열악한 실태를 고발한 동아대 강동원 교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 교역이 전달에 이어 6월에도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교역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북한과 미국 간 교역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발표된 미 상무부 산하 인구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두 나라 간 교역은 전무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미북 간 교역이 넉 달째 전혀 없었던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미북 교역액은 $2,660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에 불과하며 그나마 전액 미국의 대북 수출입니다. 미 상무부는 올해 상반기 북한으로부터 미국의 수입은 전혀 없고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미국에서 북한에 들어간 물품은 지난 1월 $2,660 상당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미리 녹음된 CD, 테이프 등이 전부입니다. 미 상무부가 공개하고 있는 2002년 이후 대북 교역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북한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미리 녹음된 CD, 테이프 등이 수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미 상무부 인구통계국의 제이슨 진드리치 연구원은 교역 품목의 구체적인 내용과 거래 주체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나 CD, 테이프 수출의 정확한 경위는 알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는 그동안 대북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2270호, 2321호 그리고 수출 통제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과 재수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품목은 재무부 산업안보국이 건마다 심사하며 사치품과 무기, 핵과 미사일 확산 관련 물품, 생화학 무기와 국가안보상 통제되는 물품은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돼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서울의 전쟁의 비극과 전쟁 속에서 희생된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 알리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 주택가에 자리 잡은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입니다. 관람객들로 박물관이 북적이고 있는데요.
전시 구도가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1번이 여기 바로 앞에 여기 있는 거고요. 2번은 문 앞에 있어요. 3번부터는 나가셔서 그냥 길 따라서 가시면 되는데 바로 2층 올라가셔서 먼저 관람하시고요. 그 다음에 1층 내려와서 관람하시고 그 다음에 바깥에
전쟁의 아픔과 또 전쟁 속에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어진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입니다.
정원에 있는데 조각상 앞에서만 촬영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가이드 쓰는 모양이 되세요.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김선실 관장입니다.
가운데 버튼이 진행 버튼이에요.
예, 저희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은 그야말로 그 이름처럼 전쟁 중에 침해당한 여성들의 인권을 기억하고 알려내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교육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저희가 이제 50년을 맞았는데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개관을 했고요. 정말 이제 우리의 젊은 세대들, 미래 세대들은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는 또 평화로운 세상에 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어서 특별히 개관을 했습니다.
지난 2012년 개관에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은 단순히 전쟁의 비극과 또 그 아픔에 대해서만 알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평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또 왜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김선실 관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들 그리고 우리들이 함께 해왔던 그 활동을 통해서 또 새로운 그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그 미래와 그 희망을 그 꿈꾸게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점점 우리 박물관 들어오면 처음에 그 굉장히 그 어두워졌다가 점점 이렇게 환해져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는 이제는 우리가 정말 평화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지와 그리고 또 그 참여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절로 우러나서 앞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그 소감과 그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를 남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72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박물관을 찾은 10대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 분단 상황인 한반도에서 지금도 북한의 핵 위협 등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며 10대 청소년들은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역사에 그렇게 힘든 걸 겪으신 분들이 있는데 마음에 계속 그걸 안고 살아야 돼서 너무 슬펐어요. 북한이랑 그렇게 전쟁, 총으로 싸운 전쟁이 아닌 말로 평화롭게 그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었고 나중에 전쟁이 난다고 생각하면은 무서운데 다시는 이런 전쟁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편 전쟁 중에 희생된 여성들의 인권을 생각하며 전쟁과 여성 인권, 평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는 관람객도 있습니다.
그냥 굉장히 아픈 역사고 이렇게 구체적인 사료는 사실 눈앞에서 처음 보거든요. 그냥 뭐 이런 옛날에 쓰였던 구체적인 어떤 증거물들을 보니까 이게 더 직접적인 역사로 와닿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전쟁 문제가 끝나지 않고 있잖아요. 전쟁이 또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그런 역사를 이제 언제 마주칠지 모르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가지고 뭐 여성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라든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쟁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진정한 평화를 위한 걸음을 내딛는 시도를 하고 있는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쟁뿐만 아니라 현재도 세계 분쟁 지역 곳곳의 피해도 함께 알리면서 평화의 소중함도 함께 깨닫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평화를 함께 만들어갈 것인지. 그래서 이제는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꿈, 희망이 또 이제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슬픔이 또는 희망으로, 예. 그리고 또한 그 예전에 인권 침해 상황을 보면서 사실 이제 정말 전쟁 없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는, 예. 그래서 이곳에 들어와서 나갈 때는 또 이렇게 변화되어서 나가는, 예, 그런 것이 바로 저희 박물관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미국과 북한 간에 오간 강경 발언으로 요동쳤던 한국 금융시장이 오늘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날을 기념하는 세계 위안부 기념일인 오늘 서울에서는 500개의 작은 소녀상이 설치됐고 또 소녀상을 태운 버스가 달리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키우는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아서 반려동물 전용 택시가 등장해 인기라는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한국 금융시장을 흔들었던 한반도 긴장 상황은 조금 누그러진 것 같다고요?
네네. 나흘째 급락세를 보였던 지난주 한국의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이 오늘 안정을 되찾았다는 소식입니다. 외국인들은 불안 심리를 대변하듯 팔자세를 계속 이어갔지만 기관의 매수 규모로 주가지수 코스피가 14포인트 넘게 올라서 2330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또 사흘째 상승세였던 원달러 환율도 3.8원 정도 내려 급등세가 꺾였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정상 간의 통화 이후에 북한이 나흘째 침묵을 유지하면서 북한발 긴장 상황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요 언론에서는 평양 분위기를 취재한 일본 교토통신의 보도 내용을 자세하게 전하고 있고요. 입대와 복대를 단언한다는 평양시 청년 학생들에 관한 조선중앙텔레비전 보도와 함께 인천, 서울, 부산 등지에서 열리고 있는 다양한 여름 축제를 즐기는 한국 시민들의 모습을 비교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인데요. 서울에 수백 개의 소녀상이 등장했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이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세계 위안부 기림일입니다. 세계 위안부 기림일은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그 위안부 피해자의 참상을 세상에 알린 날을 기리기 위해서 지정된 날인데요.
네.
오늘 기념하는 행사로 서울 청계천 광장에 손바닥 크기의 평화의 소녀상 500개가 전시된 겁니다. 또 서울, 익산, 광주, 홍천 등에는 시민들의 성금으로 모아서 제작한 11개의 대형 소녀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 소녀상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조성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2011년 12월에 매주 수요일 정오에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의 집회가 1000회째를 맞았습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이 황금색을 입힌 청동 조형물,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조형물이 세워졌는데요. 이후에도 한국과 세계 여러 도시에 세워지고 있고 또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피해자들의 역사적 사실, 명예회복, 또 일본 정부로부터의 공식 사죄를 요구하는 그 위안부 피해자들의 외침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지금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 소녀상을 태운 서울 시내버스란 어떤 건가요?
오늘 일본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이렇게 유감을 표시했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아주 이목을 집중시킨 소식이었습니다. 소녀상을 태운 시내버스는 서울 한강 북쪽 우이동에서 한강 남쪽 흑석동을 오가는 151번 버스 5대입니다. 운전석 바로 뒤에 시민들이 버스에 오르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자리에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은 단발머리 소녀상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고요. 승객들과 함께 서울 시내를 오가는 그 평범한 시민처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국 언론에서는 이 버스가 소녀상을 태우게 된 사연을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 소녀상 하면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에 세워져 있는데요. 이 버스에 탄 소녀상은 어떤 의미인가요?
소녀상을 제작하고 있는 작가 부부와 버스 회사 대표가 생각을 같이 한 겁니다. 예,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번째 맞은 세계 위안부 날이고요. 또
네.
내일이 72주년 광복절을 이어서 또 기념해서 기획한 행사라고 하는데요. 소녀상을 통해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현실을 알리고 또 일본 대사관 앞까지 가서 소녀상을 보기는 힘든 시간에 찾아가기 힘든 시민들을 위해서 달리는 버스에서 소녀상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발상을 한 거라고 합니다.
이 겉버스에 타는 승객들은 저절로 소녀상을 자세히 보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치마저고리 차림의 소녀상이 이 정면을 응시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버스를 타면 한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보통 소녀상은 청동으로 제작해서 금색이 입혀져 있는데 승객들의 안전까지 고려해서 그 섬유광화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된 이 소녀상 그 일제강점기 때 평범한 이 조선의 소녀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상을 가까이 보면은 저절로 차창에 쓰여져 있는 글귀도 보게 되는데요. 이 평화의 소녀상에 담긴 어떤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고요. 또 버스가 주한 일본 대사관 인근인 종로의 안국동 로터리를 지날 때면 자동으로 그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그렸던 영화 귀향의 주제음악 아리랑이 흘러나오도록 되어 있답니다. 또 소녀상 주변에 설치한 근거리 무선통신 그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스마트폰만 가까이 되면은 뭐 유명한 방송 역사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위안부 소녀상에 얽힌 역사 설명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소녀상은 앞으로 9월 말까지 버스를 타고 다니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부산이나 대전, 전주, 목포, 대구 등에 있는 소녀상 옆 빈자리로 옮겨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서울통신호를 마지막 소식은 개와 고양이를 위한 운송수단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 펫택시라고 한다고요?
네네. 그 사람들이 운송비를 주고 타는 승용 자동차를 보통 택시라고 하죠. 영업용 자동차.
네네.
강아지와 고양이 등 사람들이 가족처럼 키우는 반려동물이 운송비를 주고 타는 택시는 바로 펫택시입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아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한국의 문화인데요. 개인 자동차가 없는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나 또 특별한 경우에 이 개나 고양이만 특정한 곳으로 보내야 할 때 이용하는 택시라고 하는데 최근 1, 2년 사이에 서울에서만 10곳에 이 펫택시 업체가 생겼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네, 이 개나 고양이도 택시를 타는 시대가 됐는데 어떨 때 이런 펫택시를 이용하는 겁니까 주로?
그러니까 뭐 개나 고양이를 동물병원에 보낼 때, 미장원에 보낼 때, 뭐 반려동물 전용 공간으로 주인 없이 보낼 때 많이 쓴다고 합니다. 또 거기 갔다가 집으로 귀가시킬 때 이용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주인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뭐 고양이나 개가 좀 민감해한다면 좀 힘들어하니까 짧은 시간 돌봐줄 수 있는 이 애견 호텔 같은 곳에 보낼 때도 펫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이 한국에서는 뭐 일반 택시는 물론이고요. 버스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이동 가방에 고양이나 개를 넣어서 탑승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짖는 소리라든지 특유의 냄새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하지만 펫택시는 사람이 아니라 반려동물이 전용이기 때문에 냄새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혹시 뭐 배변을 하는 경우가 있어도 괜찮답니다.
네.
마음 편하게 이동시킬 수 있고 황태라든지 소고기, 연어 스틱 이런 특별한 간식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네. 그런데 펫택시는 요금이 얼마나 들까요?
일반 택시와 요금 체계는 비슷합니다. 기본 요금에 거리당 요금이 부과되는 건데요. 요금이 좀 비싸네요. 일반 택시보다 기본 요금이 한 뭐 4배 정도 가까이 비싸고요. 이후에 뭐 140m를 갈 때마다 100원씩 추가로 올라가는데 일반 사람들이 타는 택시보다 한 2배 반 정도는 돈을 더 내야 한답니다.
네.
2km 정도 가면은 한 10달러 정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펫택시 등장에 반기는 애견 애묘 인구도 있습니다만 또 반대하는 쪽도 있습니다. 영업용 택시라든지 자가용 화물차 업계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데 돈을 받고 뭔가 움직이는 것에는 이 영업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불법이 아닌가.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람의 요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객 운송법이라든지 지금에 있는 관련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괜찮다. 뭐 이런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